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통독하는 것도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절 한절씩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숙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여러분 28장 전체를 한번 통독을 하는 시간을 이 기회를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그 임재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 영어로는 devoted man, 헌신된 사람들, 혹은 God-fearing person,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죠. 근데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헌신되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까지도 있었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 그러니까 15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아마 얘기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다 놀란 거죠.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학자인데 이들이 전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굉장히 하대받던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중심으로 어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려서부터 학문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무식한 사람으로 통용이 되었었던 거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하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대로 예수님은 또 어디 출신이시죠? 바로 나사렛 출신입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 동네를 가봤어요.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도시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몇백 호만 살았던 아주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 작은 동네죠. 그러니까 나사렛도 굉장히 하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네엘에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깨닫고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예수님을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향인 이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여러분, 여기는 당시에 선지자들이 날 수 없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하대받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열두 제자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멸시하다, 없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하대받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연약하고 없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시는 이유는 이들이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인간적 기준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심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의 인간적 기준으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신분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겸손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신 인물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바울의 아주 긴밀한 동역자로서 바울의 육신의 몸을 케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로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신약성경에서 결코 적은 포션이 아닌 이 성경을 직접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할 때 그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얼마나 그 믿음을 잘 전수받은 아이였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런 디모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나도 잘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 가말리엘 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적 그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탑에 해당하는 그 학교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그 출신은 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집트 왕자로서 당시에 모든 고급 기술을 40년 동안 연마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배웠고요. 당시 이집트의 가장 그 고급 학문들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바울과 모세를 하나님이 당장 쓰시지 않아요. 왜입니까? 예, 그들은 자고했거든요. 육체를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고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곧은 그 목을 꺾어버리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꺾입니까? 예,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성경에는 그 시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3년을 그 광야에서 숙고하면서 그의 자아를 꺾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이 광야의 3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3년의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죠. 여러분,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서신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그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 로마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여정을 겪고 나게 한 다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씁니까? 바로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여러분, 그 모든 파운데이션은 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들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기가 막힌 세상적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그 일 못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기술과 리더십과 학문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인간적 기준이 미달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겸손하고 자고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 받으려면 인간적으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목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 속에서 가지는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이 목회자는 늘 전무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가 지적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선배님이 썼던 책들을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그게 다 저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그게 설교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어떤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성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ogic on fire. 그러니까 불붙는 논리.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영성, 불붙는 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붙는 논리, 논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적인 논리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사용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영성을 키워나가야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식들을 여러분 포지션에서 잘 습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장의 역할을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적으로 또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많은 책들을 또 읽고 그것으로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탁월한 영성가로 세워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예, 이 세상의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세속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목양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지 말고 우리 선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기셔서 그럼 그걸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우러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와 또 포함한 우리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우리 이제는 1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13절 오늘 이제 13절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네.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13절에 보면 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방언을 하는 이스라엘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롱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조롱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으로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이 절대 예 알아들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육신의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예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생기가 들어가고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고 이 육신대로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우린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베이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마지막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더 영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 헌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지해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들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육신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영적인 일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 판단,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기경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내가 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도나 이런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매일마다 깨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속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영적 리더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